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친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뒤에 연이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셨죠. 시장하셔서 뭔가를 먹을 게 있나 하고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그 시장함을 어떻게 해결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아니면 뭐 성전 앞에서 호떡을 사서 드셨다든지 핫도그를 사서 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떡볶이를 사서 먹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죠. 그냥 시장하신 채로 성전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튼 성전에 가서 주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성전 안에 보니까 그 안에 돈을 매매하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이쪽 나라 돈, 저쪽 나라 돈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셔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렇게 상 앞에 펴놓고 이렇게 돈 받고 있었는데, 상 같은 거 다 뒤집어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비둘기 같은 것도 이렇게 상자 안에 넣어놓고 그렇게 팔고 있었겠죠. 그런 것들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주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난리를 치신 거죠.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고 다 쓸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목적이나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에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집이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17절 끝에 보시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참 독특하게도 이 매매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것 이외에는 주님께서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사람을 쫓아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상이나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는 거죠. 우리가 이 기분이 상하거나 분노를 하게 되면 사실 사람한테 함부로 대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들고 와서 비둘기를 팔고 있는 거지 비둘기들이 자기 발로 들어와서 나를 사가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그들을 치거나 그들을 쫓아내거나 분노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들어와 있던 모든 기물들이나 이런 것들, 물건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다 치워버리신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했는데 너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또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이 들어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자리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서는 다 치워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전 청결 사건이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이 성전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성역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에 보시면 환전하는 사람, 짐승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허용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십일조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헌물을 바치는 규정들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진 않지만 십일조를 해야 되는데 십일조를 못했다. 그러면 벌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십일조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띄어먹었다. 그럼 그 다음에 11조를 다시 더하면 됩니다. 다만 다시 할 때에는 20%를 더 첨가해서 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린 뭐 그거에 의해서 11조라는 게 아니니까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또 다른 11조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신명기 14장에 보시면 11조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조는 항상 헌물로 하는 겁니다. 현물로 11조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곡물을 가지고 11조를 합니다. 내가 양을 친다 그러면 양을 갖고 11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들 잘 안 하죠. 다 돈으로 이제 헌금을 하거나 11조를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예전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11조를 원래 할 때에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를 묶어놨다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한 곳에서 모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있다가 레위인들에게 전국 각지에 있는 레위인들 11조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원래 보내주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가령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서울이라고 치자고요. 내가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감사하게도 소 10마리, 양 10마리, 쌀 100가마가 11조가 되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을 그대로 들고 서울로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다 끌고 오다 보면 중간에 상하거나 중간에 죽거나 이러면 이거 중간에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규정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11조나 다른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사는 곳이 멀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돈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부산에 사는 사람이 소도 파는 겁니다. 양도 팔고 쌀도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합쳤더니만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돈을 다 들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그럼 서울에 올라온 다음엔 그걸 돈으로 드리느냐? 아닙니다. 다시 현물로 바꿉니다. 다시 현물로 사는 거예요. 100만 원 가져왔으니까 소랑 양이랑 쌀을 사야 되는데 이 소를 사려고 이렇게 봤더니만 우리 동네에서는 소 10마리 팔았더니 10만 원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소 한 마리 사는데 10만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현물을 사서 다시 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면 우리 동네에서 소 10마리, 양 10마리, 쌀 100가마였는데 그거 팔아갖고 챙긴 돈으로 예루살렘에 샀더니만 예루살렘에서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쌀 10가마밖에 못 샀어요. 그러면 그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드릴 경우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건가요? 안 짓는 건가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자기가 드릴 걸 다 드린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렇게 규정을 만드셔서 받게끔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중간에 누가 필요하느냐 면 물건 바꿔주는 사람,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 이 재물을 사는 사람,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앞에 쭉 진치고 있다가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돈도 바꿔주고 재물도 바꿔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바꾸거나 아니면 비둘기를 팔거나 이런 것들은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정하셨던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이 문제는 어디 있느냐? 적절한 이윤을 남기고 바꿔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은 시세 차익을 두고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에서는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이렇게 팔면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오면 아니 이게 도대체가 왜 이렇게 물건값이 비싼 거야? 그리고서는 소 한 마리도 사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들이었는데 그게 여기서 돈 바꾸거나 재물로 바꾸고 있는 이런 장사치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것을 강도짓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들어가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 것들을 중간에 앉아서 착복하고 있는 강도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그 뒤에 남아요. 18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하시니까 누가 분노했느냐?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반응을 보여야 됐을까요?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죠. 자기들이 여기서 벌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또 이걸로 이렇게 생계를 잡고 있었는데 주님에서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과 싸움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상식적으로 하려면 장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경찰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다든지 뭐 이렇게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누구의 반응이 나오냐면 대지상을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이던 반응도 매우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했다 이런 정도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한다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여버리려고까지 하진 않잖아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치들을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고 자리세를 받아 챙기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수입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와서 다 흐트러버리니까 화가 난 거죠. 자기 경제적인 그런 수입원을 예수님이 끊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신 거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전청결 사건입니다. 자, 이 성전청결 사건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또 뒤이어서 내일 볼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사건 자체와만 놓고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 기도 소리가 아니라 흥정하는 소리가 있는 것을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성전 안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됩니까?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들어오고 남자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오고 아이도 들어오고 또 나이 많은 사람도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소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흥정하는 소리, 비둘기 소리, 짐승들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리니까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습은 그래서 앞에 나왔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무화과나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무화과나무를 보면 무엇이 가득했느냐? 잎사귀가 많았죠. 근데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사건과 이 지금 성전청결 사건이 붙어있는 이유는 똑같은 모습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무화과나무에는 잎사귀는 많이 있었죠. 근데 정말로 먹을 때 필요한 열매는 없잖아요. 지금 성전도 마찬가지. 수많은 소리들이 가득하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소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게 바로 지금 모습이었다 이거죠.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소리, 악한 소리들이 있는 것이 과연 불법이었느냐? 겉모습만 놓고 보면 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놓고 보면 다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와서 돈 바꾸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와서 재물 바꿔가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분노하신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합법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질문을 하죠.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내 부인에게 주고 내 부인을 쫓아낸다고 쫓아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이 사건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껍데기만 갖다가 그대로 순종하는 척 해놓고 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성전에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걸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빙자해서 혹시 죄 짓는 것도 죄가 아닌 것이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우리 예준이나 예슬이도 다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적용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전 안에는,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다른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 예배당 안에서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진리가 있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지만 결코 예배당 안에서는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팔아먹고 있는 장사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소리,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들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비단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교회잖아요. 나 자신의 삶도 교회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내 개인적인 삶 안에, 우리의 가정의 생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기도 소리만이 가득한, 찬양 소리만이 가득한, 주님께 예배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그런 악한 인생이 되지 맙시다.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목소리가 가득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주님의 울타리 안에 심어진 귀한 나무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가지 잎사귀들을 맺는데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나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노라고 스스로를 합당히 여기거나 변명하는 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시기가 있어서, 또 죄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면서도,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스스로를 치장할 때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로만 판단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열심히 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기도 소리가, 찬양 소리가 늘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